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주일 예배입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으로 점이라도 치고 싶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라도 점이나 사주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의 소위 기독교인의 분포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지만 또 그와 반대로 예전부터 점 혹은 사주가 굉장히 성행을 하여 왔습니다. 아직도 점집이 많은 것 같고요. 이제는 또 타로점이라 해서 서양점까지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미래에 잘못될 것을 알면 피하고 싶어하고 기본적으로 소위 자신의 운명을 더 낮게 바꾸고 싶어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잘 살 수 있는 어떤 방향이 분명하다면 그 누가 그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삶은 어떠십니까? 남들에게는 삶이 평탄해 보일 수 있겠지만 말 못할 고민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항상 엄습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이 있죠. 아휴, 점이라도 쳐봤으면 좋겠다 하고 말이죠. 저희가 잘 아는 가정이 있는데 참으로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가면 점을 항상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제가 태어난 날과 시를 물어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점을 대신 봐주려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저희를 생각하는 것은 정말 감사했지만 참 어렵게 거절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분 주위에 기독교인이라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점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소위 점을 보는 장면을 함께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매우 사실 흡사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생기게 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또한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또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왕인 사울의 시대였습니다. 시작부터 사실 좀 잘못되었던 왕의 선출이었죠. 하나님의 시간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었고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 뒤 사울은 몇 가지 큰 죄를 짓습니다. 나중에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사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사울에 대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던 사무엘은 마음이 너무나 아팠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려고 다시는 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셨더라. 아멘. 16장 1절을 또한 제가 읽겠습니다. 채우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나를 위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울 왕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함으로. 아멘. 사울 왕이 아직 건재했지만 다윗은 점점 승승장구하게 되고 백성들의 신임과 인정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 백성들은 외칩니다.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놀며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이렇게 모든 백성이 다윗을 사울보다 높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울은 질투심과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죠. 이때 지은 많은 시들이 시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 25장에서 사무엘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적이었던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죠. 그러던 중 블레셋은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큰 준비를 하게 됩니다. 28장 4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으고 그들이 길보아 진을 치니라. 아멘.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사울 왕의 현재 상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은 인간적으로 뭔가 잘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방향과 다른 일을 자꾸 하게 되면서 어떤 영적인 불안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젊고 훌륭한 지도자감이 한명 나온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이죠.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다윗을 신뢰하는 것을 보며 질투심과 자신의 왕위에 대한 불안함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혼이 날로 괴로워짐을 느낍니다. 세 번째로, 자신은 느끼지 못했을 수 있지만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났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 더욱 평안이 없고 더욱 불안함이 커집니다. 네 번째로, 자신이 영적으로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영적인 도움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죠. 다섯 번째로 주위의 적들이 더 강성해지는 것 같고 심지어 이제는 자신을 에워싸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는 두려워하였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림으로. 아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사울의 상황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저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자문을 구해야 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정말 점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사울은 또한 남의 눈을 굉장히 의식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행동도 역시 그렇게 보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행위로 보이는 것조차 진정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사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에서도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려고 했던 행동으로 보입니다. 마치 엘리야를 대적했던 바알신을 숭배했던 자들이 스스로 피를 철철 흘리며 자신을 자해하며 그들의 신이 자기를 봐주기를 바랬던 모습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 행했던 행위조차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는데, 나를 좀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2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며 그를 라마에, 곧 그의 도시에 묻었더라. 전에 사울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3절 뒷부분에 삽입된 전에 사울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은 곧이어 나오는 이야기와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욱더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극도로 안 좋아진 사울은 정말 심적으로 나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선은 하나님께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안 좋을 때 하는 또 하나의 실수 중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한 상태이고 사실 들을 마음도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없습니다. 남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물었죠.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하고 말이죠. 응답을 사실 자신이 한 것이죠. 사울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영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맙니다. 7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나를 위해 찾으라. 내가 그녀에게로 가서 그녀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이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점쟁이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구절을 통해 이렇게 영을 부리는 자, 마술사 등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에게 관심을 두거나 마술사들을 추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레위기 20장 6절을 또한 보시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와 마술사들을 따라 돌이켜서 음행의 길로 가는 혼에게는 내가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아멘. 또한 레위기 20장 27절을 보면 또한 부리는 영을 지닌 남자나 여자 혹은 마술사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은 그들을 돌로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열왕기하 21장 6절입니다. 므낫세 왕에 관한 내용으로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때를 살피고 마술을 행하며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많이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아멘. 이렇게 부리는 영들을 만나 그들에게 의뢰를 하거나 마술사들을 만나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금한, 하나님께서 금한 일입니다. 8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사울이 얼마나 남의 눈을 또한 그 와중에 의식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사울이 변장하고 다른 옷을 입은 채 두 사람과 함께 가서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니라. 그가 이르되 원하노니 나를 위해 부리는 영으로 점을 쳐서 내가 내게 지명할 사람을 나를 위해 위로 데려오라 하매. 남이 볼까봐 변장을 하고 다른 옷을 입고 영을 부리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아까 사울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같이 읽으셨죠. 그의 그 영적으로 오라버리는 보이는 행동들이 참으로 이 영매를 찾아간 사건을 통해 의미 없어짐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두 가지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믿음을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나약하여 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또한 그 믿음의 흔들림을 통해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에 자신감은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옳은 행동도 믿음 없이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울의 구원에 대해서는 잘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부리는 영을 쫓아내었던 일들이 꼭 믿음에서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주님께서 이 구절을 일부러 삽입해 놓으신 것을 보면 말이죠. 전 이런 구절만으로도 정말 저 자신이 어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자신이 너무나 창피해서 말이죠. 8절 아래를 보면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이 한 영을 불러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난해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가 올라오고 말을 하는데 이 존재가 진짜 사무엘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또한 말들이 많이 있죠. 우리 같은 독립침례교 내에서도 의견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것이 난해 구절이라는 생각은 해도 그것이 교리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확장하면 교리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이 존재가 사무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여러 근거가 또한 있지만 오늘은 그것을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로 데려가려고 나를 요동시켰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내가 심히 곤궁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려고 싸움을 일으켰고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사 다시는 대언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행할 일을 당신이 내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 내가 당신을 불렀나이다 하니라. 정말 자신이 처한 곤경을 이야기합니다. 내 미래를 보고 내가 행할 일을 알려달라 간청을 합니다. 참으로 주님께 드려야 할 질문을 영매가 불러올린 한 영적인 존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 영적인 존재는 사울 왕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울을 향한 진노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사울과 아들들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맥이 빠지고 맙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사무엘의 말들로 인해 즉시 땅에 완전히 쓰러지고 심히 두려워하더라. 또 그가 온 낮과 온 밤에 전혀 빵을 먹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게 전혀 기력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영매를 쫓아가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그렇게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것도 영과 혼이 심히 두려워한 가운데 무서움 속에서 정말 죽고 맙니다. 정말 슬픈 그러한 이야기죠. 우리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사울의 상태와 나의 상태를 잘 비교해 봐야 합니다. 제가 다섯 가지의 상태를 말씀드리고 여섯 번째를 추가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첫째,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영적으로 옳지 않다는 어떤 경고가 나에게 오고 있지는 않은가? 둘째, 내가 지금 질투하거나 내가 지금 비교하는 대상이 있지는 않은가? 또한 이를 통해 내 인생에 대한 자괴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셋째, 자신은 심지어는 잘 느끼지도 못하지만 주님을 떠나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하루의 시간 중에서 정말 차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넷째, 내 주위에 영적인 교제를 나눌 사람이 없지는 않은가? 나에게 영적인 위로와 조언을 줄 사람이 있는가? 다섯째, 내 주위에 나를 옥죄어오는 어떤 외적인 압력이 강하게 있지는 않은가? 여섯 번째, 이러한 다섯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아직 주님의 응답이 없는데도 나는 성급히 결정을 내리고 있거나 혹은 내리지 않았는가?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점이라도 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때 정말 해야 할 일은 하지만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죠. 이렇게 혹시라도 문득 점이라도 치고 싶은 생각이 들때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라는 말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아이고, 내 인생이야 하면서, 만약이라는 가정을 두면서 내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발전된 미래가 아니라 나의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속에 갇히고 맙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그렇게 나를 쫓아다니던 그 친구와 결혼을 했었다면, 만약에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그때 캐나다에 오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때 그 선택을 했었더라면, 이런 만약에는 인생에서 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울이 이 만약에 에 갇힌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 시기에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오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 라이벌인 다윗이 없었다면 등등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이 패배감은 주위를 살피면서 주위 사람들을 살피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사울이 얼마나 주위 사람의 눈치를 살폈나 보았었지요. 여러분, 만약이라는 가정에 내 인생을 가두지 마시고 내 주위의 사람에게 눈을 두어서 나를 위축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주님인 것을 진정 가슴에 품으시고 신뢰하고 주위 사람을 보는 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진정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용기인가 하면 내 현재 상태와 내 환경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려놓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 자신이 그토록 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았다면,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인정하였다면, 그는 아마도 인생의 다른 길을 갔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운명을 예정하여 정한 것이 아닌 도리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항상 열어놓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한 상황을 주님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건 말이죠. 저는 사울과 다르게 다윗의 인생은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영매에 의해서 올라온 영적 존재를 통해서 말한 것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주님께 돌아왔다면 사울은 주님의 목적에 맞게 다른 인생의 마침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즉, 사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규정지어 단정해 버린 셈이 된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우를 우리가 또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범법으로부터 돌아오고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가 사실 역대상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사울은 그가 죽게 범한 범법으로 인해 죽었더라.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14절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아멘. 사울이 영매를 찾아간 의미가 있었나요? 결과적으로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미래를 알았음에도 자신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주님은 사울이 죽은 이유가 그가 주께 범법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운데요.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안 보이면 나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면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은 나의 회개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내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의지하여 답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구해야 합니다. 14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상하지 않나요? 아까 사무엘상 28장에서 6절에서 사울이 분명히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울은 물었는데 주님은 묻지 않으셨다고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주께 묻지만 주님께 사실 묻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주님께 묻지만 대답은 내가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주님께 묻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 아니할 것이라는 그러한 비관적인 생각이 태반입니다. 우리는 주께 묻지만 우리는 주께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진정 물어야 됩니다. 진정 구해야 됩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출중한 설교자 중한 명으로 존 크라이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어로 황금혀라는 의미라고도 합니다. 이분이 안디옥으로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에 파송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강력하고 두려움 없이 설교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설교가 죄와 회개에 대해서 강력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고, 그곳의 부패한 권력자들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또한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존을 추방하거나 암살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존이 그의 앞에 놓인 자신의 운명을 누군가로부터 듣게 됩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말이죠. 그에 대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두려워해야 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내 죽음으로 나는 진정한 내 생명을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축출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나요? 그러나 이 지구와 이 모든 세상 만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재산을 모두 잃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 두려움들은 제 눈에는 한낱 경멸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한 것들을 향해 미소를 짓습니다. 저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자이지 못해서 한숨 짓지도 않습니다. 저는 죽음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정해진 운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만날 때까지 두려움 없이 선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위축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여 굳은 내 심지가 믿음으로 뿌리박혀 흔들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는 말에 스스로 갇히지 않기를, 자신의 삶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내려놓는 용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범법으로부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 범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믿음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아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에 의지를 하고 참 저희 운명에 갇히지 않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저희 삶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간구합니다. 믿음 약한 저희를 참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삶의 주권자가 되시기를 주님께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